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마스 사령관 등이 사망했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를 관장하는 바셈 이사 사령관을 포함해 다수의 군 고위 인사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사령관은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숨진 하마스 지도부 중 최고위급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16명과 여성 5명을 포함해 6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했다며 나의 기대와 희망은 머지않아 폭력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한편 자국민과 자국 방어를 위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권리와 안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평온을 회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공격 이후 운영을 중단했던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닷새 만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성명을 통해 어제 저녁부터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 일부 시장은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인 서비스 중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연료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수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콜로니얼 측이 해커가 요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공급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 7일 자사 전산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 송유관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공격의 배후로 신생 해킹 범죄 조직 다크사이트를 지목하며 러시아와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러시아와 다크사이트 측은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만간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회견에서 미중 무역 대표의 회동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상황에 진전이 있으면 제때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또 일방적 추가 관세는 중국과 미국 세계에 유리하지 않다며 양측의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 위에서 대화로 서로의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최근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대표가 양국 무역 현안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대화를 위해 조만간 만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지난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관리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신흥종교 파룬궁 탄압에 관여한 중국 공산당 간부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영적 신념을 실천하는 파룬군 수련자들을 이미 구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중국 공산당 간부 유후위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와 그의 가족의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특정 중국 관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997년 파룬궁을 불법 사교 집단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종교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고 이슬람 위구르족과 다른 종교 신도, 소수 인종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학살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에서 오는 비필수 여행자의 입국을 일시 차단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인도발 여행자에 대해 긴급 제동 조치를 적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긴급 제동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에서 오는 비필수 여행자에 대한 입국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U 집행위는 필수 여행자의 입국도 최소한으로 하고 입국이 가능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사와 격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오늘 인도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4,120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4,000명대를 넘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올해 미국의 체스왕은 뉴욕에 사는 10살 소년입니다. 5월의 첫날 코네티컷주 페어필드에서 열린 체스 클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타니 툴루와 아데우미 군이 그 주인공인데요. 나이로 보자면 미국 체스계의 어린 체스왕들 가운데 28번째 어린 선수로 기록이 됐지만 그의 이력은 누구보다도 특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년 전반에도 아데우미의 가족은 노숙자 보호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고요.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탈출했고 뉴욕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살고 있을 때 체스를 알게 됐는데 그 후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019년 뉴욕주 챔피언에 이어서 올해는 미국의 챔피언에 오른 겁니다. 10살밖에 안 됐지만 연습은 여느 프로선수 못지않습니다. 지금도 하루 10시간에서 11시간, 학교 수업이 없을 때는 종일 체스판 앞에 있다는데 20수 정도를 먼저 앞서 예상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언젠가 함께 체스를 두었던 일본계 미국인, 세계 체스 마스터인 나카무라 히카루를 가장 닮고 싶은 인물로 꼽았는데요. 경기에서 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진다고 해도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10살 소년의 체스 철학에 감탄이 나옵니다. 자, 타니 아데우미 군, 뉴욕 챔피언이 된 이후에 가족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난민에서 미국의 체스 왕을 꿈꾸었던 그의 이야기는 지난해 4월 내 이름은 타니,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부유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수전 안 커디, 안수산 여사를 소개합니다. 5월 13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황해도와 청진, 선봉 지역은 맑은 아침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는데요.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낮에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2도에서 시작하지만 강원도는 12도에서 13도, 평안도와 황해도 14도에서 15도 정도가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낮에는 선봉이 17도까지 오르겠고 양강도 해산이 26도입니다. 강원도 내륙과 서쪽 지역 대부분은 26도에서 28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29도까지 오르는 곳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오존 노출에 주의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 15도에서 시작되고 낮에 29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14도에서 25도, 원산은 13도에서 20도, 함흥은 12도에서 22도입니다. 청진은 9도에서 19도.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접경에 지상군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중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다시 올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지금 갈수록 격화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3일 또다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접경지역에 지상군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거의 전시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곳곳이 초토화되고 있는데요. 13일에는 중심도시인 가자시티에 있는 6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붕괴했습니다. 네,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하마스 주요 시설 수십 곳을 폭격하고 하마스 사령관 등 고위 지도부 16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조직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네,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무장조직의 하나인 이슬라믹 지하드를 비롯해서 다른 군소 무장세력도 가세해서 사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중남부 도시들을 향해서 선발 넘게 로켓포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3일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로켓 한 발이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테라비브 안의 상업지구 근처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네, 양측의 민간인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죠?
네, 지난 10일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이래 가자지구에서는 최소한 72명, 이스라엘 쪽에서는 7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고요. 다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몰려드는 부상자들로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물론이고요.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에서 이스라엘 주민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성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유대인 교회당을 공격하는 등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지상군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요?
네, 조너슨 콜니쿠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10일 기자들에게 공식 확인했는데요. 콜니쿠스 대변인은 현재 가자지구 접경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투병력이 다양한 단계 지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이를 검토 중이고 지침을 내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14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충돌하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약 2,000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충돌했을 때도 지상군을 투입했었는데요. 약 7년 만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면서 전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태가 악화하면서 국제사회 중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각각 통화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양측의 대화를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12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양측 모두 위기 상황에서 물러나서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랍권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맞서서 아랍권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사태를 논의하고 러시아가 같은 입장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의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엔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공개했네요.
네, 국무부가 12일 2020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 종교 자유법에 의거해서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현황을 조사,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특별히 이 종교의 자유가 우려되는 나라들로 어떤 나라들이 꼽혔습니까?
네, 중국, 북한, 미얀마, 러시아, 터키 등이 꼽혔습니다.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지정하는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은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억압 또는 침해하는 나라들로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보고서에서 중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까요?
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기수련의 일종인 파룬궁을 비롯해서 기독교, 티벳불교, 가톨릭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에 심각하게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며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독교 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7천 명 이상의 파룬궁 회원을 구금하고 구타, 수면 방해 등의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일부는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중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국이 인정한 사원이나 교회 등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심지어 합법적으로 인정한 종교 활동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구속과 추방 등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중국의 종교 자유 침해 책임이 있는 전직 고위관리 한 명 그리고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북한도 최악의 종교 탄압국으로 지목됐죠?
네, 북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 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가량 수감된 걸로 추산된다는 한 비정부기구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수용소로 추방되거나 심지어 총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의 내용도 잠깐 살펴볼까요?
네, 보고서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처우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입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로힝야족이 여전히 이동의 제한, 보건, 교육 등의 기본적인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러시아도 정부의 비판적인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에 대한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의 종교 정책을 임의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화춘행 대변인은 또 중국은 법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가 다시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회원국에 배포한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이 나찬지 핵시설에서 63% 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네, IAEA는 이란 측에서 우라늄 농축 수준에 변화가 있었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 4월 22일에 채취한 표본을 분석한 결과 농축 농도가 63%에 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IAEA는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이란이 60%의 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최근에 선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이 지난달 16일에 나탄지 핵시설에서 농도 60%로 우라늄 농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농도로 농축에 성공했다. 이런 발표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모하마드 바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지난달 16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란의 젊고 경건한 과학자들이 60% 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이란이 60%로 농축 농도를 올린다고 선언했던 그 이유가 있었죠?
네, 지난달 11일 나탄지 핵시설에서 원인 모를 정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란은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13일에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농도를 60%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농도가 60%든 63%든 모두 이란 핵합의 위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지난 2015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란은 농도가 3.67% 이상인 우라늄은 일절 생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은 그간 농축 농도를 조금씩 높여왔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에 우라늄 농축 농토를 4%로 올렸고요. 지난해 말에는 자국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라 자대가 이라크에서 암살되자 농축 농도를 20%로 크게 올렸습니다.
네. 농축 농도가 63%라면 이 우라늄을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농축 농도가 90% 이상은 돼야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은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은 핵합의 위반이라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핵합의에 복귀할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 웃음소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동부지역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은 콜로니얼 송유관이 재가동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수차례 들었던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물가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부 지역의 주요 송유관, 며칠 만에 이제 재가동된 거죠?
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운영하는 송유관이 12일 오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 랜섬웨어 공격 피해를 확인하고 운영을 차단한 뒤에 동부 해안 지역 일대에서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콜로니얼 측은 이날 재가동 사실을 발표하면서 다만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며칠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주유소에 기름이 동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유관이 막혀서 이 주유소마다 비축량을 소진하면서 기름이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조지아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이 콜로니얼 송유관이 지나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인데요.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또 공급 부족에 따라서 기름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통계도 있습니까?
네, 12일 오후 현재 버지니아주에 있는 주유소 절반 이상에 기름이 물량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료 관련 애플리케이션인 게스버디가 집계한 현황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같은 시점에 팔 기름이 없는 주유소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이제 송유관이 재가동됐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급 정상화까지는 며칠 걸릴 거라고 업체 측이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당국에서도 이 공급 차질이 얼마나 계속될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정부가 거듭 당부했는데요. 피트 브로저지 교통부 장관은 이날 일시적인 유류 공급 차질에 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이해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사재기 행위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백악관 출입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한번 되짚어보죠.
네, 송유관 업체가 전산망 공격을 받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동부 해안 지역 주들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의 약 45%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랜섬웨어 침투 피해를 확인한 뒤에 주요 관들을 막아놨습니다. 이 공격 주체는 다크사이드라는 집단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집단은 러시아의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정부가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상향시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연방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주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다중인증 같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또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제품에 일정 수준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또 해킹 피해를 받는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네, 송유관 해킹 사건 며칠 만에 발빠르게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조치는 아니고요.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해킹 사건의 대응책을 준비해 왔던 거라고 백악관 측이 관련 자료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공공 민간 분야가 사이버 범죄 행위의 표적이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백악관 측은 지적했는데요. 솔라윈즈나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그리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사건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이번 송유관 사건이고요. 솔라윈즈 익스체인지 어떤 일입니까?
네, 솔라윈즈는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인데요. 러시아가 지난해 이 솔라윈즈라는 업체의 전산망 관리 프로그램 갱신, 그러니까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서 침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미 연방 재무부와 상무부의 내부 이메일을 들여다봤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익스체인지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익스체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주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익스체인지의 해킹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지도부 인사가 퇴출됐네요.
예,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리즈 체니 의원이 12일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의원총회 의장직을 박탈당했는데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호명투표를 통해 이런 사항을 의결하고 당의 메시지를 대중에 잘못 전달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뜻을 모았습니다.
네, 당의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책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체니 의원이 꾸준히 반기를 들어왔던 걸 가리킵니다. 체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신랄한 비판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올해 들어서 크게 부딪힌 것만 두 차례에 달합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체니 의원이 크게 부딪힌 두 차례 사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탄핵 사태입니다. 지난 1월 13일 하원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임기 중 하원에서 두 차례 대통령이 탄핵당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민주당 의원 222명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10명도 찬성을 했는데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체니 의원이었습니다. 체니 의원은 당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담겨 있어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 직위에 대해 더 큰 배신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체니 의원은 말했습니다. 미 헌정사상 초유의 의사당 습격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한테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을 조직했으며 의사당에 대한 공격에 불을 붙였다고 체니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이 공화당 내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체니 의원에게 의원총회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비공개 투표를 했지만 이 체니 의원이 재신임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 뒤로 다시 체니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딪힌 일, 그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놓고 두 사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2020년 실시된 부정대선은 큰 사기로 기억될 거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체니 의원이 곧바로 지난 대선은 도둑 맞지 않았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체니 의원이 비난했는데요. 누구라도 이 선거가 큰 사기였다고 퍼뜨리는 사람은 법치 원칙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에 해악을 끼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체니 의원이 공화당 안에서 반 트럼프 진영의 선봉에 서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체니 의원은 공화당 소속 유력 정치인이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맞딸이기도 한데요. 공화당과 보수 진영이 지켜야 할 가치는 법치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하는 거짓말장이라고 주로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체니 의원은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가 열리기 직전에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침묵한 채로 남아서 거짓말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인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11일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네, 자, 결국 불신임 의결이 됐는데 체니 의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큰 거짓말과 헌법을 동시에 끌어안을 수는 없다고 이날 불신임 가결 직후 기자들에게 체니 의원이 말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재선에 나설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벌 오피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체니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일에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불신임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리즈 체니는 불쾌하고 끔찍한 인간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인격도 없고 우리나라와 정치에 아무런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앞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체니 의원의 낙선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상대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 나옵니까?
네, 체니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리즈 체니 의원은 커다란 용기와 애국심, 정직의 지도자다라고 이날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말했는데요. 오늘 나온 결정, 이 불신임 결정은 이런 가치들이 공화당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선언한 것이라고 이 펠로시 하원의장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언론에서는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선 패배 이후 혼란 속에 있던 공화당의 진로가 이번 일로 좀 확실해졌다고 이 평가를 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하원 서열 3위를 퇴출시킨 결정을 통해 공화당이 트럼피즘을 끌어안은 의미가 크다고 CNN 방송이 분석했는데요. 이 트럼피즘은 기존의 워싱턴 정치 문법과는 좀 달랐던 트럼프 전 대통령식의 정치 또는 일부 대중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추종하는 현상을 이 트럼피즘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체니 의원 말고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공화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후폭풍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당내 반 트럼프 진영에서 이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덤 킨징어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메카시 의원이 하원에서 공화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의사당 습격 사건이 발생한 1월 6일 이후에 이 메카시 대표의 지도력은 끊임없이 도전받아왔다고 킨징어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싸고 지원하는 이 메카시 대표의 행동이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은 누가 맡습니까?
앨리스 스터파닉 의원이 후임자로 선출될 것이 유력합니다. 메카시 대표가 9일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스터파닉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했는데요. 이 스터파닉 의원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왔던 인물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 노동부는 12일 지난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대폭으로 오른 건데요. 다우존스가 전망했던 예상치 3.6%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예. 자, 전달인 3월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달과 비교하면 물가가 0.8% 상승했는데요. 역시 시장의 전망치 0.2%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전년보다 3%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전달과 비교해서는 0.9% 상승하면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이 보이네요.
네, 중고 자동차의 가격이 21%나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견인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요 지표인 주거비용도 전년 대비 2.1%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 만에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가 있겠죠?
네, 우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5%나 뛰어올랐는데요. 특히 휘발유는 50% 가까이 급등했고요. 연료유 가격도 37%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일단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기름 넣을 때 부담 커지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 동부 해안주들의 연료를 공급하는 송유관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공격을 당해 운영을 중단하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미국 자동차협회는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갤런당 3달러 평균 가격이 넘은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 에너지 가격만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진 않을 텐데요.
네,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요. 이 부품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이 물가 상승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더해서 지난 3월 말 발생한 수에즈 운하 봉쇄 사태로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건데요. 올해 들어 이 목재 가격이 124% 폭등한 걸로 나타났고요. 경제활동의 척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구리 가격도 36%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물가가 오른 또 다른 배경도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 시작되면서 갖가지 방역조치 때문에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물가가 전년도 동월과 비교해 급등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가 발생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오른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할 수도는 있지만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에서는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연준은 이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 적절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제로금리와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한동안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 지표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 연준이 예정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실제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12일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사회에 이른바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이 돈을 경기회복에 투입하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과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실제로 부유세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부유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OECD는 부유세를 개인의 순자산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합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합니다.
More than 80 millionaires from the US and six other countries are urging their governments to raise taxes.
부유세는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 예를 들어 자본소득세와는 구별됩니다. 또 비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와는 달리 부유세는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유세를 부과하는 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빈부격차 해소와 기회균등 촉진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이 돈을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면 부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제도 재원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복지제도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 시행에 돈이 많이 드는데 부유세가 그 돈을 댈 수 있습니다.
It's a situation the OECD says has led to rising income disparity with those in the highest income brackets.
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개인 순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OECD 국가는 모두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바로 콜롬비아,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 등입니다. 부유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 수는 지난 1996년 12개로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몇몇 나라가 그 뒤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상기 5개 나라에서 부유세가 전체 나라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2%였습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가 3.79%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0.19%였습니다.
In Washington, a group calling themselves patriotic millionaires storming Capitol Hill with their message for the president and Congres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OECD와 IMF는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부유세 탓에 기업가 정신의 실종이나 재산의 국외 유출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대상에 다시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부유세를 부과했던 스웨덴은 부유세를 피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실업률이 치솟자 지난 2007년에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부유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5월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계 미국인들이 이 나라의 역사, 문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되새기고 경의를 표하는 달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로 최초의 아시아계 미 해군 장교가 되고 미국 내 소수민족 여성들의 나갈 길을 제시해준 수전 안, 한국명 안수산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미 해군의 첫 아시아계 여성 장교이자 최초의 여성 항공 포병 교관인 수전 안 여사를 대표적인 아시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 여사가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도와 한국의 해방을 위해 애썼고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이 나아갈 길을 닦는 데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수전 안 여사를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약 35만 명의 여성이 미군에 복무했고 이 가운데 25% 정도가 해군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은 이어 모든 여군들을 기억해야 하지만 특히 이번엔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해군이자 미국 여성 최초의 항공 포격술 장교인 수전 안 커디 여사를 조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ile all of these women deserve to be remembered, today we are highlighting the remarkable story of Susan Ann Cuddy, who was the first Asian American female officer in the US Navy and the first female gunnery officer.
수전 안은 1915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헬렌 리 여사 사이에서 5남매 중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두 명,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수전의 부모는 1902년 미국으로 이민 온 최초의 한국인 부부였습니다.
도산 선생 부부는 힘든 이민 생활 중에도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 모국의 독립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 흥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수전의 집은 흥사단의 캘리포니아 지부처럼 사용됐습니다. 또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옹호, 언론 활동, 교민사회 단결과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센터로도 사용됐습니다.
아버지 도산은 미국, 한국, 중국, 상하이 등을 돌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도산은 수전이 11살 때인 1926년 상해 임시정부 국무령이 돼 미국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가족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산은 수전에게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도산은 고국에서 일제 체포돼 감옥에 갇히고 극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8년 사망했습니다. 수전은 항상 고국의 독립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 밑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수잔은 어렸을 때도 아버지와 관련된 독립운동 단체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수잔은 로스앤젤레스의 뷰드리 초등학교, 센트럴 중학교, 벨몬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잔은 야구, 필드하키 등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티 칼리지에 다닐 때는 학교 야구팀 주장에 2루수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학 농구팀 선수로도 활약했고 소프트볼도 했습니다.
수잔 아는 1940년 샌디에고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1942년에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직후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미국에 충성하는 일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에서였다고 수잔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어서 미국 안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이 높았고 군대에서는 성차별이 심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수잔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원해 결국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수잔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에 있는 스미스 대학에서 해군 후보생 과정을 이수하고 아시아계 최초의 미국 해군 장병이 됐습니다.
해군에 들어간 후 능력을 인정받은 수잔은 1943년 미 해군 최초의 여성 장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 항공 포격술 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즉 가상 조종실을 이용해 파일럿들이 비행 중 어떻게 적기를 격추시키는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도 다루기 어려운 훈련이었고 1m 50의 왜소한 동양 여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백인 남성 파일럿은 동양 여자로부터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잔은 당신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총을 쏘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잔은 1956년 공식적으로는 군에서 제대했으나 미 해군 정보대를 거쳐 국회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그 후에는 국가안보국에서 정보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안보국 싱크탱크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소련국에서 일하는 300명의 요원들을 지휘했습니다.
수잔 아는 국가안보국의 지원으로 1956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부서에서 1959년까지 많은 수의 극비 국방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날까지도 수잔 안이 완성했던 프로젝트들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수잔은 개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여성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인물이었습니다.
1947년 4월 수잔은 아일랜드계 해군 정보분석관 프랜시스 X 커디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타인종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당시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버지니아 주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결혼을 반대해 5년 동안이나 수잔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유일한 결혼 가능 장소인 워싱턴 DC 해군 교회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수잔 커디는 아들 필립과 딸 크리스틴을 낳았습니다. 수잔은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1959년 정보 분야 일을 그만두고 로스앤젤레스로 옮겼습니다.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고향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후에는 배우인 오빠 필립 안과 동생 수라가 운영하는 파노라마 시티의 문게이트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는 한편 늘어나는 한국인 이민자 사회를 지원하고 한국의 역사와 뿌리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78년 오빠 필립 안이 사망하자 수잔 커디는 가장이 돼 집안일을 이끌어갔습니다. 1990년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잔은 파란만장한 아버지의 독립운동사를 포함한 가정의 기록을 수집 정리했습니다. 수잔 커디는 안창호의 흥사단 활동 시기부터 내려오던 각종 기록들을 1983년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수잔 커디는 연로해 가면서도 미국 해군이나 한인사회 행사가 있을 때면 초청 연설을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습니다. 수잔 커디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로부터 수많은 표창과 훈장을 받았습니다. 2003년 캘리포니아주 제28구역의회는 공공복지를 위한 헌신으로 수잔을 올해 여성으로 선정했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에이션 아메리칸 저스티스 센터로부터 용기 있는 미국인 상을 받았습니다.
2015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이사회는 수잔 커디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선포되는 날 열렬한 수잔의 팬이기도 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이사회장은 그녀가 남성들의 세상인 때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최초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반아시아 정서가 번지고 있어도 수잔 커디는 끄떡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수잔 안 커디는 2015년 6월 24일 캘리포니아의 노스리치에 있는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인 2016년 5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수잔 커디를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여성 영웅 언성 우먼으로 선정했습니다.
2020년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공공외교 웹사이트 쉐어 아메리카는 수잔 안 커디를 미국의 영웅이자 선구자로 소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로 최초의 아시아계 미 해군 장교이며 소수민족의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준 수잔 안, 한국명 안수산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Abominabl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 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서린 예티를 만납니다.
Who's the yeti on my roof?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들인 진과 펜과 함께 예티에게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They're gaining on us 들어보겠습니다.
There were people looking for you.
Go faster!
You can do magic?
This is amazing!
This is impossible!
I wish Dad were here to see this.
You can no come away.
They're gaining on us!
They're gaining on us. 오늘의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Gaining on someone 하면 누구누구를 따라잡다, 따라잡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e's leading the race, but the other runners are gaining on her 하면 그녀는 달리기 경주에서 선두하고 있지만 The other runners are gaining on her. 다른 주자들이 그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영화 장면에서 들었던 They're gaining on us는 그럼 그들은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우리 따라잡히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Is that your home?
귀여운 예티, 에베레스트의 귀향을 도우려는 이 세 명의 노력은 그를 포획하려는 동물학자에게 회방받고 세 명의 어린이들은 에베레스트와 함께 뜻하지 않은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They're gaining on u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re were people looking for you.
Go faster!
You can do magic?
This is amazing!
This is impossible!
I wish Dad were here to see this.
You can no come away.
They're gaining on us!
오늘의 표현은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They're gaining on us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